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가 제작한 기록 영화 다큐멘터리가 화제입니다. 아메리칸 팩토리, 미국의 공장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비평가들의 선택 다큐멘터리 어워드 후보작으로 올랐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2019 비평가들의 선택 어워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최우수 감독, 최우수 정치 다큐멘터리, 최우수 편집 이렇게 4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영화는 실시간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콘텐츠 제작사 하이어 그라운드 프로덕션이 만든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영화는 미국의 자동차 제조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진 오하이오주에서 한 중국 기업이 다시 공장을 열며 시작하는데요. 주민들이 중국의 대형 유리 공장이 들어서면서 희망에 부풀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기업 문화가 충돌하는 상황이 곧 그려집니다. 미국의 공장 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모습이 실감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이미 지난 1월 미국의 유명한 단편 영화제인 썬댄스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닙니다. 줄리아 리처츠 또 스티븐 보그너 두 사람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는 퇴임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물로 최근 머리에 부상까지 입고도 꾸준히 집짓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음악을 제공하는 스포티파이 그리고 팟캐스트 독점 제작 계약을 맺는 등 미디어 분야의 영향력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다양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Maroon 5가 부릅니다. My Heart is Stereo 들어보시죠.
Baby. If I was just another dusty record on the shelf, would you blow me off and play me like everybody else? If I asked you to scratch my back, could you manage that? Like if we had chicken travi, I can handle that. Furthermore, I apologize for any skipping tracks. This is the last girl that played me, left a couple cracks. I used to, now I'm over that. Cause holding grudges over love is ancient artifacts. If I could only find a note to make you understand, I'd sing it softly in your ear and grab you by the hands. Keep me stuck inside your head like your favorite tune. And know my heart's a stereo, the only place for you.
My heart's a stereo, it beats for you, so listen close. Hear my thoughts in every note. Yeah, oh, yeah, yeah, come on. Make me your radio, and turn me up when you feel low. This melody was meant for you, so sing along to my stereo.
50-pound boombox. Would you hold me on your shoulder wherever you walk? Would you turn my volume up in front of the cops and crank it higher every time they told you to stop? And all I ask is that you don't get mad at me when you have to purchase Mad D batteries. Appreciate every mixtape your friends make. You never know, we come and go like on the interstate. I think I finally found a note to make you understand. If you can hit it, sing along and take me by the hands. Keep me stuck inside your head like your favorite tune. You know my heart's a stereo, the only place for you.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등교 시간.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가장 늦게 학교 문을 여는 주가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수면 시간을 늘려줘서 쉼과 학업의 효과를 키우려는 취지인데요.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300만여 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30분 늦게 나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전 8시경이나 7시 30분에 첫 수업을 시작했었지만 앞으로는 8시 그리고 8시 30분까지라는 건데요. 이 법안은 앤서니 포르탄티노 상원의원이 발의했는데 제도적인 관료주의보다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지도력을 뉴섬 주지사가 발휘했다면서 아이들의 공중보건에 대한 위기감을 역설했습니다. 등교 시간을 낮춤으로써 학업 성취도와 건강이 좋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사실 미국 내 공립학교의 등교 시간에 대한 논쟁은 지난 수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학생들의 학업과 건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30분 늦게 출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다양성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학교 버스 비용도 늘 것이다 등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해서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MBA 미국의 경영전문대학원의 지원자 수가 5년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MBA는 한때 회사원과 해외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MBA 졸업자들은 좋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회 진출, 승진과 연봉 인상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런데 올해 봄 기준 미국 MBA 지원자가 13만 5,09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9.1%가 감소했고요. 2년 전에는 7% 감소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지원자 수가 10% 이상 줄어든 MBA도 상당수인데요. 다트머스 대학의 지원자는 2,032명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었고 예일대학교와 노스웨스턴, 듀크의 MBA도 지원자 수가 15%가량 줄었습니다. 외국인 지원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도 눈에 띄는데요. 전년 대비 13.7% 줄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전문직 취업 비자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추가 정보도 요구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소식에 해외 학생들은 캐나다나 유럽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은 중국인 학생들의 수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고용시장이 호황을 기록하면서 2년을 투자해 학위를 따려는 이들이 줄고 있고 특히 학자금 대출에 짓눌린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 세대 대비해서 값비싼 학위를 따려 하지 않고 있다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IT 산업 직종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면서 경영대를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수익도 높고 경영 학위가 필요 없어 비싼 돈을 들여서 대학원에 갈 이유가 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에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기사는 북한이 해상시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정황이 민간 위성에 포착된 소식입니다. 미국 등은 북한이 올해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같은 유조선들은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네.
함지아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북한 유조선들은 여전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VOA가 북한 남포에 유류 탱크가 모여있는 지점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유조선으로 보이는 선박 두세 척이 매주 남포에
VOA가 북한 남포에 유류 탱크가 모여있는 지점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봤는데요.
네.
그 결과 유조선으로 보이는 선박 두세 척이 매주 남포 일대 관련 항구를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지목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도 대형 유조선들이 정박했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예, 앞서 이 전문가 패널이 올해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죠?
네, 맞습니다. 남포에 지상 유류 탱크가 있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약 150m에서 200m 떨어진 지점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해당 사진은 수중 파이프로 연결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 어떻게 선박에서 남포 항구 단지로 유류를 운반하는지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당시 우려스러운 움직임으로 소개됐던 이 해상 유류 공급이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11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는 약 70m 길이의 유조선이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 자리한 곳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예.
불과 사흘 전인 8일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곳이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5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는 90m의 대형 붉은색 유조선이 포착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전인 4일만 해도 선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네, 자, 결국 4일부터 11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대형 유조선 두 척이 드나든 거네요?
네, 그렇죠. 이 같은 모습은 지난 9월에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흐린 날씨 때문에 9월의 모든 날을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9월 8일과 16일에 각각 다른 대형 유조선 두 척이 위성 사진에 잡혔습니다.
네, 자 북한의 유조선들이 입출항하는 모습이 다른 곳에서도 포착됐죠?
네, 남포의 다른 항구에서도 포착이 됐습니다. 해상 원유 하역 시설에서 서쪽으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항구의 중앙 접안 시설은 5일에는 비어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8일과 11일엔 60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지난 13일과 16일, 23일에 각각 다른 유조선이 목격이 됐습니다.
네, 자 종합해보면요. 지난 9월 초부터 10월 초 사이 남포의 유류 탱크 인근 해상 유류 하역 시설하고 일반 접안 시설에는 위성사진에 포착된 유조선만 최소 9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북한으로 들어간 유류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통상 북한을 드나드는 유조선이 실을 수 있는 유류의 양이 1,000배럴에서 3,000배럴 정도인 점을 볼 때 지난 한 달간만 해도 남포항에서만 최대 2만 7천 배럴의 정제유가 추가 유입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이미 사이버 군사 역량이 미국의 역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나왔다는 분석 기사입니다. 이런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 한국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t is a way to try to level the playing fields to a certain extent between North Korea and
라비츠 연구원은
딕 체니 전 부통령을 보좌했던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사만다 라비츠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군사 역량이 미국의 사이버 군사 역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라비츠 연구원은 10일 워싱턴 내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주최한 미국의 외교정책과 글로벌 위협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 수준을 묻는 BOA 기자의 질문에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의 같은 수준에서 사이버 공격을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적인 공격을 시도할 때 한국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사이버 분야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북한은 경제 등 다른 분야보다 사이버 분야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네.
해킹을 통한 금융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이버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라비츠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예.
북한은 사이버 영역을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으며 돈을 훔쳐서 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네, 북한의 체제가 이 더 공격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게 만든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이버 전문가인 브랜든 발레리아노 미 해병대 대학 교수의 진단인데요.
네.
중국과 방글라데시 등에 파견된 북한 해커들은 해당 국가가 어디든지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북한의 체제는 더 공격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주의 특유의 제약이 없는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이런 수단을 적용하는데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스포츠 행사는 북한이 사이버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행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북한은 최근 정권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제재를 피하면서 독자, 가상화폐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체제 지원용인 이런 불법 수단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전문가들은 어떤 대응을 주문하고 있을까요?
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위험이 있다면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라비츠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보복 위험이 없다면 공격 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는 미북 실무협상 결과에 대한 전문가 분석 기사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협상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안소영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자, 미국과 북한이 5일에 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열었는데요.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결렬되고 말았는데 실패의 네. 원인이 뭘까요?
네,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부풀려진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6월에 열렸던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문재인 한국 대통령 등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해서 대북 외교를 실패로 이끌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을 부풀려서 전달한 잘못이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만 북한의 핵무기 감축은 외교를 통해서 달성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어느 대통령도 협상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의 이 탑다운 방식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북 협상은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는 현재 답보 상태의 원인을 미북 정상회담 이런 그 탑다운 방식에 돌렸습니다. 실무 협상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열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양국이 필요한 관계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절대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고는 믿지는 않았지만은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이 동결하는 정도의 협상은 북한하고 할 수 있을 거로 희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마저도 어려워 보인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실무협상 결렬로 북한의 핵 폐기는 고사하고 핵물질 생산 동결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외교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는 법이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런 희망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세이모 전 조정관은 지난 수십 년간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이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 간의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와일더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미북 간 이견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국제사회 공조가 약화됐기 때문에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됐다면서 북한과 이견을 줄이는 방법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전과 같이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카드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 위협인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대범한 행보를 보인 만큼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볼까요?
네, 네 번째 기사도 미북 협상 결렬에 관한 분석 기사인데요.
네.
역시 안소영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Well, President Trump has much bigger problems on his mind. Not only impeachment, but this disaster.
지적 문제뿐 아니라 시리아 철군으로 의회와 국제정책 전문가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렬로 끝난 미북 실무 협상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에 열렸던 스톡홀름 실무 협상이 끝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무 협상 이후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유일한데요. 중국과 시리아 등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 스파이가 있길 원치 않으며 터키 에르도안과 북한의 김정은의 경우를 보면 백악관에 스파이가 있기를 바라지 않으며 자신은 그들과 자유롭게 통화하길 원한다고 짧게 언급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네, 자 이유가 뭘까요?
네, 대북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협상 결렬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북한과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과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현 상황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네.
또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미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재선을 겨냥한 외교적 성과로 삼으려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아예 관련 언급을 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이모 전 조정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등 국내 정치적 문제뿐 아니라 시리아 철군으로 의회와 국제정책 전문가로부터 비난을 사는데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하는 이유를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먼저 꺼야 하는 상황이란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북핵 문제는 또 실무 협상의 그 재개 의지, 북한이 이런 재개 의지를 보일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북한의 실무 협상 복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미국의 대기 상태로 규정하면서 이 시기가 몇 주 또는 몇 달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또 향후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일단 침묵을 유지하는 거고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나요?
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연구원의 분석인데요.
네.
미국이 스톡홀름 협상에서 내놓은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다음 단계를 구상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노퍼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이용하려 하지만 정치 상황은 늘 가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과 4월에 한국 총선 결과에 따라서 미북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정상 간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 시점에 북한도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힐 전 차관보는 미북 정상회담이 자신의 업적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이라며 그 가능성은 50%가 넘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힐 전 차관보는 미북 협상에서 북한을 운전자에 비유를 했는데요. 북한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큰 실험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며 대화 유지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유책을 쓰길 바라면서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세이모 전 조정관은 북한이 계속 평양회담을 제안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정책과 관련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침묵을 깰 수는 알 수 없지만 평양 방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4차 유엔 총회 소식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보고한 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최근 몇 달 사이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각국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엔 총회 제1위원회는 이 군축과 비확산 문제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인데요. 여기서 북한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 석 달 사이에 세 차례 걸쳐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번에도 선봉에 섰습니다.
네.
얀 후앙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 군축 대사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보고한 대로 북한의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최근 몇 달 사이 반복된 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이를 폐기하기 위한 어떤 진지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와 함께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영국은 어떤 점을 지적했나요?
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면서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아이든 리들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 군축 대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나설 때까지 제재가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일본도 북한을 강력히 비판했죠?
네, 일본은 지난 2일 북한이 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북한은 김성 유엔 대사가 회의에 참석해서 자국을 겨냥한 비난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도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트라이덴트2 그리고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또 한국이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개최하고 최첨단 공격무기인 F-35의 전투기를 도입했다며 이 같은 적대 행위가 대화와 화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김 대사는 유럽연합 소속 6개국이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미국이 이를 사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특히 북한이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정당하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유엔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비판이 나왔죠.
네, 앤드류 길모 유엔 인권 사무차장보가 북한의 수감 시설들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길모 사무차장보는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 또 간수들이 자행하는 조직적인 구타와 이로 인한 사망, 중대한 질병이 만연하지만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치소, 북한의 수감시설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길모 사무차장보가 특별히 북한의 수감시설을 지적한 이유는 뭔가요?
네, 수감시설에서 어떤 그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수감시설의 여건이 어떤지 이런 점들은 한 나라가 국제법에 따른 인권 의무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이 길모 사무차장보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가 북한의 고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과 정치범 석방, 자의적 구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해상시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정황이 민간위성에 포착됐다는 소식과 북한의 사이버 범죄 또 사이버 군사 역량이 미국의 역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나왔다는 분석기사 또 미북 실무협상 결과에 대한 전문가 분석기사 전해드렸고요.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렬로 끝난 미북 실무협상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주목된다는 소식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VOA가 지난 2017년 김마태 씨를 만나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사연, 나는 사찰 집사, 들으시겠습니다. 2014년 11월,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정착한 김마태 씨는 시카고시 글렌데일에 위치한 한인교회에서 일하는 사찰 집사입니다. 미국에 온 지 3년이 돼가는 김 씨가 이 교회에서 일한 지는 반년이 넘었습니다. 잘 아는 지역 한인단체장의 도움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태어나 처음 해보는 청소 일이지만 김 씨는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찰 집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청소. 그러면 이 밤 10시, 11시 신철한다 말입니다. 전 교회 건물을 다 불은 켜져 있는가, 문은 최대로 켜져 있는가, 시링이나 에어컨은 정확히 제 온도에 맞춰져 있는가, 문 열려져 있는 건 없는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걸 다 순찰하지요, 먹이니까. 밤 11시면. 중요하지요?
표지 같은 것도 가야 되고 그러세요?
아, 그렇고 다 하죠. 밤에도 다 버리고.
어떻게 교인들이, 교회 분들이 일 잘한다 그러세요?
잘못한다 그러지요.
자신의 일에 대한 교인들의 평가가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서슴없이 잘 못한다고 말하는 김 씨.
북한에서 왔으니까 많이 이해해 준단 말입니다.
탈북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해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김 씨는 교인들의 평가는 맵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잘 몰라서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성모를 불려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미국 시스템 이런 걸 몰아버리지 않나. 이 청소라는 것도 그냥 매일 쓸고 닦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치약은 어떤 거 치고 어떤 데는 뭘 혼합해서 치워야 되고 다 있단 말이죠. 청소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지.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걸레질을 하기 위해 걸레를 빨 때도 비누와 소독약을 적당량 섞어야 하고 화장실 변기, 복도, 카펫과 마루 등 교회 구석구석 청소 방법과 사용해야 하는 도구와 세제가 달라 처음엔 애를 먹었습니다.
북한의 소위 청소나 각각 지역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일하기가 언제 제일 힘드세요?
겨울이 제일 힘들죠.
겨울이.
눈 쳐야죠. 왜냐면 이거 다 쓸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면 이걸 밟고 들어오면 여기가 눈 투성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밖에서 눈 밟고 들어오면.
네. 이게 미끄럽지 않게려면 소금을, 눈 치고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소금이 묻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온단 말이죠.
지난 반년 동안 이 교회에서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는 도시 시카고의 겨울이 김 씨에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을엔 수시로 낙엽을 치우느라 바빴지만 잠을 설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계속 치워야 되겠네요.
계속 치워야죠. 끝까지. 눈만 오는 경우는 자다 말고서라도 깨끗이 치워야지 교인들이 드나들기 쉽겠죠.
새벽 기도, 오전 성경 공부에 저녁 기도 모임 등 주중 내내 돌아가는 교회 일정을 생각하며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 눈을 치우고 또 치웁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 쉬는 날에도 김 씨는 수시로 교회를 드나듭니다.
여기가 왜 아직 가리지가 있냐. 어쩌면 제가 쉬는 날이 됐어도 어쩌면 여기 교회에서 누가 썼으면 가리지가 있고
쓰레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쉬는 날이 됐어도 제때제때 다니면서 그게 없도록 해야지 하루만 지나가도 냄새가 나가지요. 그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쓰려고 하면 가리지가 아직 안 돼. 그래서만 또 일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입이 많잖아요. 이사같이. 눈이 많고 입이 많고. 그러니까 잘해야지 그만큼. 근데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청소가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다른 건물 청소가 아니고 교회 청소기 때문에 쉽다면 쉬운 일 같지만 또 잘하려면 상당히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4시간
충격. 네. 교인들이 교회에 뭘 두고 있는 경우는 제대로 지도가 되신단 말이죠. 제대로 지도지적 하는 건 저희 교감이기 때문에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적응해가지고 유스트 쌓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응당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건물을 성스러운 곳, 성전으로 여기는 만큼 교회는 김 씨가 교회를 늘 깨끗하게 유지해주기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의 매일 교회를 들여다보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김 씨는 교회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에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김 씨 가족이 살 보금자리를 교회에서 무료로 제공해줬습니다. 교회에서 5분 거리 단독주택에서 아내와 두 딸, 이렇게 네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이 지역에서 먹고 살 만큼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짬짬이 교회 일을 쉬는 날엔 사찰 집사 일을 하기 전부터 해왔던 건축 현장 일일 노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난민들에게 일정 시한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아직까지 받고 있는 것도 생활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료보험 아직 해줍니다. 정부에서. 감사하죠.
의료보험을 아직까지 줘요?
네, 아직 해줍니다. 약간 나만 특이한 엄마입니다. 아이들이시니까. 아이들이 관계 없으니까. 아이들이 철분이 없으니까 무슨 그런 경우를 지금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2에서 6개월까지 수술을 받고 의료보험을 한단 말인데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수입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뭐 하고 수입과 그냥 아이 또 키우고 있으니까 제가 버는 게 저 혼자니까 집에서 와이프는 환자고
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주죠.
김마태 씨는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는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딸을 둔 가장입니다. 2014년 미국에 오자마자 미국 회사에서 일한 지 2주 만에 말이 통하지 않아 그만두고 지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에게 부탁해 세탁소에서 시간당 10달러의 일을 했습니다. 세탁소, 가발가게, 건축 현장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하던 김 씨는 당시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당초 재혼을 해 맞벌이를 하면 경제 형편이 나아질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했었지만 아내를 만난 후 교제를 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제 와보니 교회 사찰 집사로 사택을 사용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교회 일이 좋습니다. 저도 저녁에는 영어배우라도 가고 근데 당분간과 아이들 하이스쿨 졸업할 때까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일이 재미있으세요?
교회 일인데 뭐 재미있고 뭐 있나요? 교회 때문에 내가 그러잖아요. 탈북할 때 교회 때문에 많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북한에서도 신은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북한 사람들도 세상에서 제일 센 신이 미국이 있다는 건 알아요. 제일 센 신이 미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는 알아요. 세상에 미국이 있어야 한다고.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아직 보낸 거 맞습니다. 백홈도 해야지. 백홈 해야지. 테이블도 다 바꿔야지.
눈이 많이 내린 시카고의 겨울. 사찰 집사 김마태 씨의 손은 물 마를 새가 없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은 의회에 중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제안해서 만든 조약을 중국의 동의도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없애 버릴 수는 없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중국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나라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공헌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2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시대.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금광을 찾아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리조나와 콜로라도 다코타에서도 금광이 잇따라 발견됐다고 합니다.
금광이 발견될 때마다 동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더 몰려오기 전에 어서 가서 금광을 찾아봐야겠어요.
이 보세요, 어들. 뒷북을 쳐도 한참 지난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광산촌마다 상점과 호텔들이 순식간에 문을 연 데다가 신문사까지 떡하니 들어서 있는데 지금 시작해서 무슨 금을 찾겠다는 겁니까? 게다가 일부 금광지대는 대규모 광산 회사들이 들어와서 토지를 매입해서 금을 찾고 있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금광이 눈앞에 있어도 발도 들여놓지 못할 겁니다.
금광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고 상업지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도시들은 금을 찾는 동안만 유지됐고요. 금이 고갈되면 도시는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대규모 광산 회사들은 채굴기를 들여와서 지하 깊은 곳에서 금을 캐내고 섞여있는 바위와 분리했습니다. 광산 회사들은 장비와 보급품이 필요했고 이런 필요성에 따라 운수 회사들이 설립됐습니다.
운수 회사들은 황소들이 끄는 거대한 화물 수레로 광산촌의 보급품들을 수송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로가 건설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철도가 부설됐습니다. 금광과 은광에서 벌어들인 엄청난 돈은 해운과 철도, 공장, 상점, 토지 회사 같은 다른 사업에 투자됐습니다. 서부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향상됐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많고 복잡한 동부를 떠나 여유로운 삶을 찾아 서부로 향했습니다.
동부의 대도시들은 여전히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새로운 공장과 산업단지들이 들어섰고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성장으로 식품 분야 가운데 특히 육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시카고는 급속히 성장하는 육류 산업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가공회사들은 철도를 이용해서 시카고에 있는 소들을 동부시장으로 데려와 육류를 공급했습니다. 특별 화물 열차에 실려온 육류는 시장에 팔릴 때까지 신선도가 유지됐습니다. 육류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신선한 고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었고요. 점점 더 많은 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수백만 마리의 소들을 동부시장으로 데려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미주리의 세달리아가 철도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이니까 세달리아까지 소들을 몰고 가도록 하지요. 길이 멀긴 해도 이동하는 중에 넓은 초원에서 풀도 먹이면서 철도를 따라 소를 몰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우선 이 텍사스 목축업자들 몇 명이 모여서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866년 초 텍사스주의 일부 목축업자들은 26만 마리의 소들을 한 군데 모아 미주리주 세달리아를 향해 떠났습니다. 첫 번째 소몰이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소들을 몰고 가는 시골길은 거칠었고 소들이 먹을 풀과 물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강도나 인디언들이 소를 약탈하기 위해서 소떼의 뒤를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출발하고부터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강도나 인디언들과 싸우는 것도 일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농장주들이 우리 소떼가 들어오지 못하게 길을 막고 아예 울타리까지 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소떼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소들이 철길까지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걸 알았으니 이것만으로도 큰 소득 아닙니까? 절도까지 가는데 소들에게 먹일 풀과 물이 더 풍부한 길을 한번 찾아봅시다. 분명 어딘가에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예요.
목축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철도로는 서쪽의 캔자스주 에빌린까지 연결되는 캔자스 태평양 철도가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에빌린까지는 육로가 있었는데 목축업자들은 이 길을 따라 오클라호마를 가로질러 캔자스로 소떼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 에빌린에서 소떼들을 열차에 실어 시카고까지 수송했는데 4년 동안 150여만 마리의 소들이 북쪽으로 치수엄 길을 따라 캔자스로 이동했습니다. 철도가 서부로 연장되면서 또 다른 길들이 발견됐습니다.
소몰이는 보통 봄에 소들을 한 곳에 모으는 일로 시작됐습니다. 목축업자들은 소들에게 먹일 넓은 목초지를 찾기 위해 목동들인 카우보이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소를 모으고 나면 송아지들은 낙인을 찍어 누구 소유인지 구별할 수 있게 표시를 한 다음 어미 품으로 보내 몇 년 동안 자라도록 방목했습니다. 다른 소들은 한 군데로 모아 멀리 캔사스까지 몰고 갔습니다. 보통 2,500마리에서 5,000마리까지 무리를 지어 이동했는데 12명에서 20명 정도의 카우보이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소몰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카우보이드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달려야 하고 강도나 인디언의 습격을 받지 않도록 밤낮으로 소떼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카우보이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죠. 카우보이들은 소들이 너무 멀리 흩어지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잘 살펴야 하고 소떼가 너무 빨리 이동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이동 속도가 너무 빠르면 소들이 살이 빠져버려서 소 주인들이 싫어해요. 소 주인들이 더 좋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카우보이들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소들이 하루에 20km에서 30km 정도만 걸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른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곡 The Water is Wide, 칼라 보노프가 부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weetest flower.